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네스테지올로지의 편집장인 에반 카르 씨가 진행하는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저널 편집자들이 선정한 2020년 11월 관행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간단한 혈압 측정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익숙한 혈압 측정띠를 사용해 수십 년 동안 평가되어 온 측정법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유압 센서 패드를 장착한 새로운 고성능 상환 혈압 측정띠의 유효성을 검사한 임상 연구입니다. 민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언 대학교의 요셉 브리겔 교수와 독일 내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새로운 측정띠를 사용하여 비침습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대퇴동맥 카테터를 사용한 침습적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이 임상시험의 모집단은 주요 비심장 수술을 받는 110명의 환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환자마다 5개의 측정치를 선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동맥압 범위의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이 포함되었습니다. 동맥압 측정치 평균의 평균 편향은 0토르였으며 정밀도의 평균 편향은 3토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새로운 고성능 혈압 측정띠를 사용한 방법이 정확도와 정밀도 측면에서 현행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혈압의 변화를 매우 정확하게 추적했으며 비심장 수술 도중 발생한 중증 저혈압을 신뢰할 수 있게 발견하였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인 마취와 수술이 소아 환자의 발달 이상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임상 연구는 4세 이전 소아에서 전신 마취와 수술 경험이 7세부터 16세까지의 신경 발달 예후와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브리스톨 대학의 그라함 월든 교수 연구팀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인구 기반 코호트로 대표적인 13,4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국 출생 코호트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동은 4세 이전의 전신 마취 및 수술에 대한 1회 노출, 다회 노출 또는 미노출 여부에 따라 분류되었습니다. 이 코호트에서 마취 및 수술에 1회 노출된 아동은 1,110명이었으며 전신 마취 및 수술에 다회 노출된 아동은 212명이었습니다. 연구진은 7세부터 16세 사이 아동의 발달 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운동 발달, 인지 발달, 언어 발달, 행동 발달 등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됩니다. 이 연구에서 통계적 또는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마취 및 수술에 의한 장기적인 신경 독성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신경 발달 하위 영역의 장애와 일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운동 기능, 동작 기민성, 사회적 의사소통이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유아기의 전신 마취와 수술이 신경 퇴행성 효과의 전반적인 특성과 연관성이 없었으며 이를 통해 전신 마취 및 수술이 신경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케타민의 해리와 진통 특성이 서로 독립적인지 살펴보는 임상시험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제이콥 기틀린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15명의 건강한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2kg/mg의 케타민을 투여한 단일기관 공개 임상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통증과 해리 증상을 평가하고 1시간 뒤 케타민과 관련된 해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에게 2mg의 미다졸람을 투여하였습니다. 연구진은 환자 중심 건강 결과 측정 정보 체계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보정된 공기압 지열대가 유발한 통증의 강도와 질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해리 상태 척도를 사용하여 해리 증상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척도는 해리 경험 중의 지각 변화, 행동 변화, 주의력 변화를 측정합니다. 연구진은 케타민이 진통과 해리 상태를 둘 다 일으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대상자에서 미다졸람이 케타민 유도 해리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케타민의 통증 강도 점수 감소 효과는 해리 증상에 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연구진은 케타민에 의한 진통과 해리가 둘 다 케타민에 의해 독립적으로 조절되지만 두 작용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진은 케타민과 그 대사 산물이 해리와 진통작용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신경 회로를 조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임상 연구는 심장 수술에서 보호적 환기를 무작위 대조한 임상 시험의 하위 분석입니다. 주요 프로벡스 시험은 개흉 환기 전략이 심폐 체외 순환 하에서 심장 수술을 시행한 이후 수술 후 호흡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상 연구는 이미 수행된 연구의 하위 분석으로 개흉 전략으로 발생한 폐 상피 및 내피 손상의 혈장 바이오 마커와 환기량의 국소 분포를 평가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다비드 라지에 교수와 프랑스 마르세유에 위치한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개흉 환기 전략에서 발생한 폐 상피 및 내포 손상의 혈장 바이오 마커와 환기량의 국소 분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전략에는 팔 정맥압의 중간 호기말 양압 폐포 동원술 기계적 환기가 포함되었습니다. 대조군에는 낮은 호기말 양압을 제공하였으며 폐포 동원술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심폐 체외 순환 하에서 정규 심장 수술을 받는 8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개흉 환기 가설을 평가하였습니다. 정중 흉골 절개술 시행하기 이전에 개흉 환기는 앙화유이시 낮은 호기말 양압 전략으로 달성한 수치보다 더 큰 1회 환기량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소 환기 분포의 이점은 수술 종료 시점까지도 지속되지 않았고 길어도 수술 후 2일 이후로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흉 환기는 폐상피 및 내피 손상 바이오마커인 수술 중 폐정맥 혈장 S-RAGE 농도와도 연관성을 가졌습니다. 이는 개흉으로 인해 폐상피 손상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흉 전략은 혈장의 NGO4-EAT2 농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폐상피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진은 개흉 환기가 매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폐의 과잉 확장으로 인한 폐상피의 손상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약물 상호작용 측면에서 흡입 마취제의 기본적인 수용체 특성을 조사한 연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야이딥 판디 교수 연구팀이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진은 레드 모델을 사용하여 흡입 마취제인 할로세인과 아이소플루레인이 경동맥 소체의 칼륨 태스크 채널에 부가적으로 작용하는지 검사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고전적인 약물 수용체 이론이 예측하였던 효능이 약한 마취제가 효능이 강한 마취제를 기량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시험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갓 태어난 레드의 사구세포를 분리하고 저산소증에 의해 유발된 세포 내 칼슘 증가에 할로세인과 아이소플루레인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패치 클램프법을 사용하여 태스크 1이 일과성으로 발현한 자연 사구세포와 세포주의 태스크 단일 채널 활성을 연구하였습니다. 시험관 내에서 할로세인과 아이소플루레인 모두 레드의 경동맥 소체 세포에서 저산소증으로 인한 칼슘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두 마취제 모두 태스크 칼륨 채널을 활성화했습니다. 동일한 농도에서 아이소플루레인에 비해 할로세인은 저산소성 반응과 태스크 채널 활성에 더 강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약물을 동시에 투여한 경우 할로세인을 단독 투여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작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더 약한 작용제가 더 강한 작용제의 효과를 기량시켜 아이소플루레인과 할로세인이 태스크 채널에 대한 경쟁적 기량제로 작용함을 시사합니다. 다음 연구는 약 모델을 사용하여 무기폐의 기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콩리 젠 교수와 여러 기관의 동료 연구자들이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진은 무기폐가 면역과 관련된 국소적 전사체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시험했습니다. 또한 무기폐가 폐포 모세 혈관 장벽 기능에 영향을 주어 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효과가 향후 전신 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가설도 시험했습니다. 연구진은 일찍 폐허탈을 가진 양 모델에서 인체의 전신 및 국소 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기계적 환기를 시행했습니다. 12마리의 양 중에서 절반은 전신 지질 다당류를 주입하여 전신 염증을 유발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에는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과 전사체 분석을 위한 조직 표본 채취 유도를 위해 다양한 영상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은 무기폐가 단독으로 폐와 관련된 국소적 전사체를 하향 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면역 반응 및 폐포 모세 혈관 장벽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가 하향 조절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신 염증이 추가되면서 국소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는 강화되었으나 장벽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는 계속 하향 조절되었습니다. 연구진은 하향 조절된 면역 반응과 폐포 모세 혈관 장벽 기능 유전자를 통해 무기폐가 폐와 관련된 국소적 전사체를 하향 조절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신 지질 다당류는 면역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를 상향 조절하지만 국소적 장벽 기능과 관련된 유전자는 상향 조절하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인터페론 자극 유전자와 YAP 단백질이 중요한 조절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무기폐와 관련된 손상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 후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임상 집중 리뷰 논문에서는 흉부외과 중환자실 내에서 최근 확장되고 있는 마취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합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케네스 쉘튼 교수와 제닌 바이너 크로니 씨가 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연구진은 흉부외과 중환자실 내 마취과 의사가 심장성 쇼크와 최외막 산소공급 관리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이 흉부외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자신의 기관을 강력한 진로과별 관심 아래 다학제적 팀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예로 소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심부전과 쇼크치료의 발전과 최외막 산소공급의 간략한 역사에 대해 논의한 뒤 정정맥과 정동맥 최외막 산소공급 모두에서 중환자실 마취과 의사의 현재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리뷰 논문은 이제 중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정정맥 및 정동맥 체외막 산소 공급과 관련된 초기 데이터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리뷰 논문은 흉부외과 중환자실 마취과 의사가 향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추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기계적 보조장치 사용이 도움이 되는 환자를 선택적으로 분류하는 원격 모니터 요원 역할입니다. 이러한 분과 전문의는 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 팀 구성원으로도 일할 수도 있습니다. 11월의 리뷰 논문은 두 가지 혁신적인 국소 통증 조절법인 냉동 신경 박리술과 경피 말초 신경 자극을 검토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교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성과 연구 컨소시엄의 브라이언 일펠트 교수와 존 핀네란 교수가 이 리뷰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이 두 가지 혁신적인 국소 통증 조절법을 허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통증 조절법은 마약성 진통제와 국소 진통제 기반 기법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 없이 수술 후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냉동 신경 박리술은 극도로 낮은 온도를 사용해 말초 신경을 가역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인 진통 작용으로 이어집니다. 1회 적용 이후 몇 주에서 몇 달 후에 연장된 효과 지속 시간을 측정합니다. 경피 말초 신경 자극술에서는 바늘을 이용해 절연 처리된 납을 삽입하여 말초 신경에 인접하게 위치시킵니다. 외부 펄스 발생기를 사용해 전류를 유도하여 통증을 조절합니다. 독특한 점은 이 국소 진통제가 감각, 운동, 고유감각의 손상을 유도하지 않으면서 사용 후 최대 60일 이내에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냉동신경박리술은 여러 신경에 적용될 수 있으며 납이 이탈하거나 납 조각이 남아있는 위험 없이 저비용으로 집중적인 진통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검사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확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냉동신경박리술과 경피말초신경자극의 이점과 위험을 모두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필요합니다. 더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아네스테지올로지 11월 간행본에서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몇 주 뒤에 돌아와 12월 간행본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이 팟캐스트와 저희 저널이 여러분의 지식을 넓히고 임상 진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